고린도전서 1번 메시지 서문 1. 성경에서 책들의 배열은 진실로 주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책이 아니며 창세기는 마지막 책이 아닙니다. 단지 이 한 애만 가지고도 성경에서 책들의 배열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복음서는 주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록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구속을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복음서들로부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늘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의 몸을 통한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을 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행동을 볼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서 신약에서의 첫 번째 서신인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벽한 윤곽을 보여줍니다.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관한 가르침뿐 아니라 원칙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다음에는 바로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에 대한 예시들을 제시해 줍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러한 낱낱의 생활에 대하여 충분하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교사들이 로마서에 계시된 윤곽이 고린도전서에서 충분하게 예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로마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한 윤곽을 보며 반면에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에 대한 예시를 보게 됩니다. 형제회의 교사들과 오순절 또는 카리스마 운동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고린도전서에 관한 많은 책들이 쓰였습니다. 어떤 형제의 교사들은 고린도전서가 교회 안에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오순절과 카리스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소위 은사들, 특히 방언 말하는 것과 병고치는 것을 강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주로 교회 안의 문제들이나 신령한 은사들과 기적들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에 대한 예시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대부분의 독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소극적인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당신이 정직하다면 당신은 이 교회를 높이 평가하지 않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도 여러 해 전에는 고린도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 지방교회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내게 있어서 고린도전서는 매우 달콤하고 누림이 큽니다.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것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은사들을 다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을 예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예시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따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이 책에 묘사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예를 따르고 그들이 가졌던 교회 생활 방식을 가지란 말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몸의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든 것은 너무 가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 또한 몸의 생활 등등 모든 것이 다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형편없는지의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진정한 의미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을 예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고린도 성도들의 생활과 같으며 전형적인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낫습니까? 당신의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은 그들보다 더 우월합니까? 만일 당신이 정직하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각 지방교회는 모두 하나의 고린도입니다.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고린도 교회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보다 더 낫고 당신의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이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의 지방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의 교회 생활은 모든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정확한 예시입니다. 몸의 생활에 대한 당신의 체험은 어떠합니까? 어떤 이들은 어느 지방의 몸의 생활을 높이 평가하여 놀랍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의 몸의 생활이 고린도전서에 예시된 것보다 더 낫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질에 있어서나 구성 성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고린도에 믿는 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각지 지방에서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에 대한 완벽한 예시로서 고린도 교회를 사용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 교사들이, 특히 형제회에 있는 교사들이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는 책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실상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 첫 번째는 분열의 문제입니다. 1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 집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내게 분명해졌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이들 가운데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이 없는 지방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는 분열이 없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분열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교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고린도의 성도들에 의해 예시된 것과 같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등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지방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형제들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며 또 다른 형제들은 그 외에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표명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바 분열의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우리 지방교회 안에는 이러한 분열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도 자주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서 그들은 함께 만찬에 와서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남편과 진정으로 하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분열적인 방식으로 그 남편에게 말하거나 말없이 속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그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열적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 가운데 분열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분열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문제들에 관련된 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을 예시해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그리고 몸에 관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영적 생활의 세 가지 범주, 즉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단체적인 교회 생활과 유기적인 몸의 생활을 예시해줍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그러한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책이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은사들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을 예시해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예시들은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시대에나 오늘날에나 믿는 이들과 교회들에 있어서 실제적인 상황은 소극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지방교회를 찾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술된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의아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보다 더 소극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장에서의 원망하는 말 또한 소극적인 상황이 존재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소극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는 새 예루살렘의 예시는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이 시대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즉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우리의 예시로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의 사진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린도전서가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의 예시임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교회 생활은 고린도의 교회 생활로 예시되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는 고린도의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혼란에 있고 육적으로 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육신을 좇아 산 적이 없습니까? 특별히 오늘 당신은 육신 안에서 보낸 시간이 조금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정직하게 답변한다면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고린도인들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 안에서와 육신 안에서 사는 영역으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영 안에 살고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고린도전서가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나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은사들을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울의 강조점은 사형이 집행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 예시의 책에서 그 초점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일 고린도전서가 예시의 책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이 서신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울은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다룹니다. 이 구절들에서 먼저 우리는 사도에 관해 합당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교회와 믿는 이들, 즉 성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우리가 초기의 은사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룹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초기의 은사들이며 무엇이 발전된 은사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으로부터 나온 은사들인 발전된 은사들을 볼 수 없고 초기의 은사들만을 봅니다. 9절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교통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교통에 대해 말합니다. 따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중점은 사도, 교회, 성도들, 초기의 은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통입니다. 필자들과 수신자들, 필자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 바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부르심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도 직분은 하나님의 신약 정부의 권위를 가진 근거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권위를 지닌 위치에서 사도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교회를 단속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 언급한 방식과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한 것을 서로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며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바울의 사도 직분에 관한 두 가지 사항, 즉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 받은 사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르심 받은 사도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했거나 스스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는 것, 즉 그의 사도 직분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니 형제님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책이 인쇄되어 나온 이래 자신들을 자칭 선택된 사도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와 반대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참된 사도였습니다. 확실히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 받은 자가 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대신 유대교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도 직분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도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분의 결의입니다. 이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사도적 위치와 권위를 경고케 했습니다. 또한 다른 서신들에서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행정 및 하나님의 정부와 관계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행정 아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명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시작하심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에게는 이 서신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는 단순한 가르침의 책만이 아닌 권위의 책입니다. 예를 들면 4장 2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의 영 안에서 나아가랴?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사도로서 바울은 사도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 소스데네.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말할 뿐 아니라 또한 형제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그 소스데네와 같은 인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소스데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당했을 때 그곳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가 고린도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베소에서 쓴 것입니다. 주 안에 한 형제인 이 소스데네는 틀림없이 사도의 사역 여행 중에 사도에게 합류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언급한 것은 바울의 사도 직분을 강화시켜주며 몸의 원칙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수신인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1장 2절에는 이 서신의 수신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그것은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실행과 교리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죄와 혼돈과 은사의 남용 및 이단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인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거룩하고 영적인 본질이 실제적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에 의해 표현된 그러한 영적인 언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보는 사도의 영적인 시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단한 인사말만으로도 실행에서나 교리에서의 모든 분열과 혼란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특정한 지방인 고린도에 존재했습니다. 본성면에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입니다. 그러나 실행면에서 교회는 특정한 장소에서 지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양면, 즉 우주적인 면과 지방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면이 없으면 교회는 내용이 없고 지방적인 면이 없으면 교회가 어떤 표현이나 실행을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약은 또한 교회의 지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에 대한 묘사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본성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분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우주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또한 지방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것은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교회의 우주적인 면과 지방적인 면의 양면을 봅니다. 우주적인 면은 교회의 조성과 본성과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지방적인 면은 교회의 표현과 실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방적인 면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면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만 외적인 격식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내적인 실제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적인 면만을 가지고서 특정한 지방에 있는 교회에 지방적인 면이 없다면 실제는 가질 것이지만 실행성이 없게 됩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하나님으로 짜여져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특정한 지방에서 표현됩니다. 많은 기독교 교사들이 교회의 이 양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저술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 말하고 또한 다른 이들은 교회가 고린도에 있다는 것에 관해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장 2절에 있는 교회에 대한 묘사가 교회의 우주적이고 지방적인 양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인상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주적인 면은 교회의 본성과 내용을 말하고 지방적인 면은 교회의 실행과 표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양면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방, 즉 이를테면 애나하임, 밴쿠버 또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적일 뿐 아니라 우주적이어야 하고 우주적일 뿐 아니라 지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특정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를 물을 때 당신은 당신이 거하는 특정한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특정한 지방들에서 표현되고 실행되는 우주적인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